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뇨.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로 구원 받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제가 제 죄를 씻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알았다가 구원을 받을 때 아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구원이 굉장히 마음이 쉬워졌는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알고 마음에 많은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다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사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네가 사는 거야, 내가 너 안에 사는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짓고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을 때 집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희 교회 한 형제님 부부 댁에서 예, 몇 달을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과 형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뭘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제부되시는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그 자매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러면 제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매님께 뭐 드릴 것도 없는데 보답할 것도 없는데 제가 자매님 제부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님은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제 안양이었어요. 그곳이 이제 안양이었는데 3번 IC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제부되시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암이 이제 다 퍼져가지고 얼마 살지를 못하시겠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게 이제 말씀을 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기도만 해주고 갔으면 하는 이제 눈치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분들 물론 몸도 아프지만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형편과 상관없이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그랬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한 것만이 다가 아니고 때로는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야 저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하고 보면서도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 옆에서 타면은 불안해가지고 차를 타고가다 늘 불안해가지고 좀 나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그때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보면서 30분을 이제 잘못 들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병원 앞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굉장히 둔하지만 야, 이거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다.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맨 처음에 그분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좀 건강해지면 말씀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고 갔잖아요. 다 인사를 하고 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다시 전화를 해서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 제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환자도 그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간호원이 진통제를 놔줘가지고 굉장히 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여냐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 목사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막 마음이 좋을 때는 암도 다 나았다고 막 그러시고 그랬는데 물론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그분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냥 뒤로 물러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둔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건강하면 이제 안 빠지는 건강 그러면 이제 어디에도 잘 안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 몸이 너무 가렵고 그래서 그냥 뭐 가려운 거겠지 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황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아 신목사 얼굴이 너무 안 좋다. 그 대전도 집회 때 그냥 뭐 이렇게 집회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라. 지금 뭐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빨리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저희 교회에 계시는 그 장로님 병원에 이제 갔는데 간 이제 그 안에 간 밑에 담낭인데 담낭이 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빨리 한양대 병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거기 가시면 이런 교수님이 있는데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이렇게 받으니까 한 10일 동안 진단을 받는데 제가 이제 그 간 옆에 있는 그 담낭 쓸개죠. 쓸개로 내려가는 그 관이 있는데 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그 소화액이 나오는데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쓸개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변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또 음식을 소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역류를 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황달 이렇게 색깔이 나게 하고 몸을 가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혹인 줄 알았어요. 한 3cm 혹이 있는데 몸 전체에 이제 PET라는 CT를 찍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암일 수도 있습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암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암 걸리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암에 걸렸는데 전체 몸에 퍼진 데가 하나도 없이 이제 거기에 막혀 있으니까 수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을 따라 내려가는데 췌장이 있고 또 십이장까지 가게 되는데 칼을 대게 되면 이 담도 쪽에 있는 암세포가 빨리 번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잘해도 췌장은 두부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으면 두부하고 쉽게 말하면 두부 조직이니까 바느질 이렇게 해도 터져버릴 수가 있어서 재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 사실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되니까 제 아내를 봐도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저도 이제 한참 젊은 사람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안 좋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쭉 당하면서 야,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장폐쇄증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셨을 때 들려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까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또 정말 그 죽음에 도달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가실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마음을 수양회 때 전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생각나면서 저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제가 좀 젊어서 죽으면 부모님에게 참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죄송하고 목사님에게 죄송하고 내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일 먼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도를 이야기해서 그래 진짜 그런데 한번 이렇게 죽는다고 쭉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나이 들어서 죽고 젊어서 죽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천국 가지. 다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제 아내를 두고 간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엔 제 아내를 많이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있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이제 날짜를 잡아주시고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7시간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암이 퍼져서 자꾸 잘라서 내려가면 수술을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면 안 부르고 수술이 안 되면 내가 불러서 암을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덮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살면 됩니다 하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감사한 게 한 7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지 않고 5시간 동안 수술이 잘 돼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난 뒤로 보통 암은 이제 자꾸 퍼지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제 그 암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말라 이렇게 말려 올라가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아주 수술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도 오셔서 아, 사람이 참 이렇게 그런 위치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기 오셔서 제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 목사님 수술을 아주 정확하게 다시 수술하지 않고 또 의문을 갖지 않도록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그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속에. 또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박 목사님께 전화를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교제를 병원에 있는데 생각이 자꾸 들을 때마다 목사님도 오셔서 교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신목사님, 수술할 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야 수술을 잘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목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러셨는데 수술하는 거 목사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수술은 잘때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살리신다 했다면 병도 고치시겠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박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또 사실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마음 드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자네 예배당 짓느니라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네. 그러면서 목사님 오히려 저를 생각해 주시면서 자네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세 하고 말씀 한마디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제 마음을 잡아주고 힘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갖고 여러 종들 앞에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저녁에도 죽어가는 분도 있고 옆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몸이 아프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뭐 산소 호흡기도 써보고 코로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위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도 해보고 나중에 그걸 써보니까 제가 꼭 짐승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한 6일 정도 안 먹어보니까 물 먹는 거 이거 참 이거 감사한 거구나. 밥 먹는 거는 고사하고 물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좀 물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와요. 아 야속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너무 괴로워서 일찍 빼주니까 물을 먹고 일찍 그 호스를 빼주니까 더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제 하여간 그 의사 선생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좀 힘들지만 견디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잘. 근데 이제 나중에 호스를 뽑고 물도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야 내가 그냥 사는 이 자체가 참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교만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교만한 것이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이 자체가 참 교만한 것이었구나. 심오한 깨달음 아니지만 이제 제게는 야,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그냥 걸어다니는 거, 물 먹는 거 이거 고마운 걸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병 중에 보니까 저는 환자들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아, 저분들은 얼마 못 살다 죽겠구나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뭐를 깨달았냐면 가장 큰 환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장 병이 중한 환자가 죽음에 가까운 환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이제 하루는 성경 공부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투털대고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형제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마음이 좀 상했다고. 왜 그러니까 오늘 잡범들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다 왔다고. 잡범들은 이제 뭡니까? 뭐 도둑질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한 사람. 이분은 이제 살인자고 신문 한 지면을 낸 예, 그런 분인데 교도소에서 가장 살인 근무의 사형수가 가장 큰 것처럼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전에는 환자들 그냥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병 중에 있고 죽음에 가까운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마음이 다 비워지고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깝고 소망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일들을 쭉 당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무시했던 제 마음들도 보이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제가 가진 이 복음이 그전에는 그냥 막 제가 뭐 깨달으려고 했지만 그냥 그 위치에 가니까 말씀이 너무 달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니까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수술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뒤에 나중에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니까 정상으로 이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20일 만에 나오면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인사를 드려갔더니 목사님께서 자네 이제 살았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진짜 살았어. 예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어. 예 살았습니다. 총으로 쏴도 사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농담하시는 것처럼 보지만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살라 그랬잖아요. 웃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또 잠깐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자네 항암 치료할 때는 내가 아는 박사님을 좀 소개해 줄게. 그분하고 이야기하게.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우리 선교에 이제 나오시는 대체의학으로 이제 유명하신 그 박사님하고 제가 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보고 항암 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박사님이 목사님 저는 항암 치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담도 쪽으로 전문의로 7년 동안 외과 의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하면서 죽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항암 치료는 뭐하고 똑같냐? 물론 해야 되는 항암 치료도 있고 안 해야 되는 항암 치료도 있는데 목사님은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한강에 오염된 곳에 소독하는 것과 똑같고 또 이제 소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강 물을 바꿔줘야 되듯이 목사님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몸에는 암세포가 자꾸 생기는데 우리 몸 안엔 자동적으로 그 피 속에 NK세포가 있기 때문에 피만 맑게 해주면 목사님은 다 암 낫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네. 그러면서 아주 좋은 그 항암에 좋은 그 약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제 먹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면 병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분명히 저는 그냥 그 형편에 따라서 흘러가 버렸을 것이고 또 두려움 속에 잡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후두암에 걸리셔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들어놓으시면서 나중에는 몸이 다 망가지고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몸도 약해지고 이제 몸이 힘이 없어지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건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고 또 복된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들로 말미암아 저를 연합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학교 때 훈련을 받는데요. 제일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학생들이 저를 보면 동기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또 제 아내도 저를 걱정하고 저도 저를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뭘 하지?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냐면 저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는 건 좀 잘하라면 장사는 좀 잘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한 어릴 때 장사 도와준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근데 제가 점을 하자고 왜 그러니까 나는 빵을 많이 먹고 싶어. 그 빵 사 먹으면 되지. 내 재주도 없는데 왜 제가 점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를 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아내는. 그래가지고 마음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어도 늘 잠만 자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요. 그런데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볼 젊은 사람이 새벽 5시 반에는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1시에 자도 5시 반에 일어나고 12시에 자도 5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눈을 또 성경 꼬집고 그래도 안 돼요. 잠이 올 때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면 밥 먹을 시간에 눈 떠보면 성경에 침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성경은 그때 당시에 꼭 김에다 참기름 발라가지고 구워놓은 것처럼 성경이 그랬거든요. 나는 안 돼. 집에 이제 가라면 가야지. 나 같은 인생 참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이 이제 1년 다 돼가는 날 어느 날 그날은 너무 신기하게 정신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읽다가 늘 주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 정신이 맑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때 정신이 맑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꼭 살아가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믿지도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이 크게 들어왔어요. 아, 나는 정말 은사도 없고 파송도 받을 수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내 친구들도 나를 향해 기대를 둘 수 없었고 나도 나를 기대를 둘 수 없었고 내 아내도 나를 위해 기대를 둘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집으로 가지 않겠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제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보고 너 어린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매일 게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힘이 생기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다니면서 하루는 전도하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저보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양 주세요. 야, 주라고 하지 말고 문 열고 아무데나 들어가. 다 있어, 어린 양. 그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양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내랑 들어가서 그의 학생한테 복음을 전해.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 장사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펴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분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나가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뭘 할 것 같아가지고 읽는 게 깨달아집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아주머니 안 깨달아진대요. 따라오세요. 이분이 장사를 다 거두며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나중에 보는데 이분이 제가 교회 성교학교 있을 땐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중에 누가 이야기를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약간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뭘 했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저는 근간에 하나하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번에 수양에 와서 첫째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전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제일 닮기 싫은 분이 아버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은 선박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는데 어머니가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고 막 그렇게 사시니까 이 전사의 마음에 야,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꼭 아버지 닮았어. 깜짝 놀랬대요, 전사님이. 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닮으려고 그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한번 이제 박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자네 혹시 요한복음 8장에 대한 간음증이 잡힌 여자 아는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이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 잡히기 전에 조그만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엄마 손을 붙잡고 왔는데 그때도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엄마 저 여자 왜 저렇게 끌려가는 거야? 저 여자 죄를 지어서 그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얘가 잘 알아듣지만 어머니 설명을 들으면서 에이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있어 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거죠. 또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계집 아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웃집에 있는 어떤 남자가 자꾸 와서 꽃을 하나씩 주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하고 경계를 했는데 자꾸 꽃을 받다 보니까 그 남자가 자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차를 한잔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여자가 돼서 이제 사람이 끌려서 돌에 맞으러 가는 그 모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 돌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나였어.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수양이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알고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의 모양이 나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제가 사람들 판단할 때가 참 많았는데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이 나란 말이냐.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전사님이 받은 교제 그 전사님이 발견한 말씀이 새벽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그 전사님 말씀만 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이 되고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역자의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막 하나님 역사한 것도 감사했지만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얘기 하나하나 듣는데 어려움을 당한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저분은 이런 마음을 세계를 갖고 있네. 저분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네. 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했던 또 목사님이 받았던 그 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제가 깨닫지 않아도 그분들이 발견한 그 마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분들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령해야 되고 제가 항상 모든 걸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제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혼자 안 해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참 많구나. 작은 거 안 하지만 저게 내 것이구나. 저 어려운 형편을 당하신 분이 저게 나구나. 한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 어떤 형제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이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분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본인 마음은 잘 안 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네라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자네라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교제를 또 전해서 듣는데 야,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이번 수양에 저희 교회 형제님 한 형님이 오셨는데 이 형님이 이제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젖었어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비행기값 좀 보내려 하니까 동생이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님인데 왜냐하면 형님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형제님 그러지 말고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선교사님께 연락 한번 해보죠.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은 형을 너무 잘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형님을 좋아하겠지만 이제 그 형님이 하는 일을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혹시 압니까 구원 받을지? 그런데 형님이 진짜 필리핀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음식을 함께 얻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어떻게 오셨는데 이분이 마음을 열고 이번 수양에 오셔서 어제 구원을 받았어요. 야, 작은 거지만 형제님이 혼자 생각할 때는 그게 혼자의 문제지만 그걸 작년 때 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형제님 문제만 아니고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피우던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종들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암 검사를 하고 너무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낳는다고 마음에서도 말씀도 받고 했지만 또 결과가 자꾸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예,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결과 혹시 암세포 좀 남았다 하면 찝찝할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모님은 나중에 재발이 됐는데 신경 안 쓰고 네가 재발하든지 말든지 나는 암 나왔어요 하고 다 이겨버리셨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교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또 약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진짜 의사가 깨끗하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박 목사님께 집회 때라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얼른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나도 너무 기쁘다. 우리 같이 복음을 하자. 야, 진짜 저는 이번에 쭉 돌아오면서 제 몸이 아픈 이것이 제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의 문제, 또 사모님들의 문제, 형제 자매님들의 문제, 제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못되게 군 분들 참 많은데 와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몸이구나.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자기 몸을 가지고 그 몸을 향해서 네 아프니까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아프면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써서 아픈 데를 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후에 그룹교회 시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제 반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들었던 말씀과 또 지내왔던 걸 쭉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빚을 졌을 때 몸이 살아있으면 빚쟁이 오면 두렵지만 죽으면 몸이 없으면 빚쟁이 와도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자살을 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빚 받으려고 할 때 못 받는 사람들이 막 장기 떼간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무섭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는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랬는데, 아, 이 죄도 몸이 있어야 죄를 짓구나. 몸이 없으면 죄가 말하기를 너 화를 내라. 몸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지만 몸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시켜도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늘 이 몸이 죄의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멸해졌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 몸은 뭐지?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죄의 몸이니까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물론 저는 악한 사람이고 물론 저는 사망의 몸이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 몸은 완전한 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이 몸은 죄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경이 죄의 몸이 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몸은 뭘까? 아, 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몸을 바꿔놨구나. 그러면 내가 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의 몸은 십자가에 멸해졌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먹으면 먹기 전에는 토끼하고 호랑이가 두 개지만 먹어서 위에 있을 때도 그 형체가 있지만 소화가 돼서 다 영양분이 돼서 호랑이 몸에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되면 그거는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그러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에 속해졌으니까 그리스도구나. 갑자기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룹교회 시간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람이 주어가 되면 피곤해, 그리스도인 삶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제가 결론을 맺었어요. 좀 한심한 것 같았지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일 잘하시겠습니까? 좀 놔두세요. 예수님이 일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 삼아 당신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를 지체로 두시고 그 안에 몸을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알아서 잘 사시겠구나.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학생 형제 한 명이 있는데 사격 선수예요. 코치가 그 학생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학교에 이제 일도 해야 되지만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오면 겹치는 거예요. 시합도 겹칠 때가 있고 그 이제 훈련도 겹칠 때가 있고 한두 번은 코치님이 봐줬는데 자꾸 빠지니까 이 코치님도 너가 교회를 가려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사격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든지 해라. 이 중학교 2학년인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사격하는 것도 좋고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좋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네가 마음에 예수님을 근심시키면서까지 네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코치님에게 말해보고 은혜를 입고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해봐라. 근데 한두 번은 됐지만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화해야 돼. 코치님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수양일 그러면 그걸 그만두고 수양회를 가겠다고 그 학생이 마음을 정하더라고요. 근데 수양회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수양회 때 자기도 걱정이 됐대요. 사실은 전에도 태권도를 하려고 하다가 좀 그만두게 됐는데 이 사격은 꼭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에 교회 일을 내 마음에 그냥 두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학생이 생각했는데 말씀을 내 학생 수양회 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 없다. 그 말씀을 듣다가 학생인데요. 아, 이 사격을 하는 그 코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달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코치님도 나를 막을 수 없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집에 왔는데 코치님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훈련하러 나오라 그랬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어도 어느 누구든지 정말 신앙생활은 제가 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첫날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계를 빼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 거죠. 그게 현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사단이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이 사단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돕는 마귀구나 야, 이 사단도 나를 돕네 하나님 안에서 이거 사단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다 이기니까 하나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레위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요. 레위기 27장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레위기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인다는데 뭐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 속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다시 속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팔지 않겠다는 얘기로 제기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있어서가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었고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뭘 바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지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나는 하나님께 아주 바쳐졌구나. 세례요한을 통하여 죄만 넘긴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통하여 이미 마치 기업은행 주택은행하고 기업은행이 합병이 했을 때 기업은행 주택은행이 이제 기업은행하고 합병되면은 그 국민의 국민은행에 속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를 다 맡겨놨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나와 상관없이 아주 바쳐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다른데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면 죽였지 내가 다른데 안 팔겠다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약속으로 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야 신반성이 너는 이제 내가 절대 안 버려. 내가 다른데 쓰게 안 할 거야. 내가 차라리 다른데 쓸 것 같으면 널 내가 죽이지.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른데 안 쓴다는 얘기구나. 내가 차라리 다른데 쓰면 너 죽이고 말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만약에 내가 다른데 너를 절대 바꾸거나 너하고 다른 거하고 절대 안 바꿀 거야. 내가 차라리 죽이면 죽어도 하나님 안 죽이시잖아요. 그런 약속으로 마음속에 들리니까 야 나를 주님이 절대 안 버리겠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신령하지 못하면 신령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 진짜 이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믿음 가져도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보니까 제 거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해외 나가면 당장 밥 먹을 곳, 너무 잠잘 곳 이게 많다 뭐 이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콘도가 해외에 많이 있다. 어떤 분들은 부럽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목사님과 같이 가면 목사님은 받아줘. 저는 내쫓겠습니까? 그러면 저 혼자 가면 그 교회에서 저를 내쫓겠습니까? 저도 받아주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면은 그 콘도의 선교사님이 다 콘도가 아니고 그 지부에 다 받아주셔서 먹여주시고 하실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이 가진 모든 거 다 내 것이구나. 저녁 말씀을 전한 저 목사님 믿음 받아들이면 내 것이구나. 저 목사님한테만 준 게 아니고 나에게도 준 거고 이 교회 안에 준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다 준 건데 나는 이때까지 저분이 신령한 분이야. 저분은 나하고 달라. 다 죄송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 안에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줬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면 돼. 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 저 목사님의 간증이 내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것이구나. 저 형제님이 연약한 게 내 것.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또 생각이 제 속에 갇히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수양이가 좋은 게 뭐냐면 와서 저도 말씀을 듣다 보고 종들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분들이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가 하나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그래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나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가 없게 해주셨고 하늘나라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죄를 가진 많은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제사장이 염소나 또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이제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그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그런 속죄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엔 또 무슨 제사가 있냐? 위임제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임제사. 위임제사는 뭐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사 드린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에게 안수해 그 송아지의 피를 이 아론의 귀뿌리에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하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피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자기에게 매일 수도 있겠고 두려움도 찾아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위임제 제사를 드려서 그 송아지가 그 섬기는 제사장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한 모든 것을 대신해서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죄를 위한 속죄 제사도 되지만은 이 위임제 제사는 이 위임제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사도 드렸더라고 제사장들이. 그러면 저는 이제 9장 이 14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만 씻은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제 제사를 드리면 위임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옷에 발라서 이 옷을 입고 아론이 들어가고 아론의 후손들도 아론의 아들들도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옷은 뭐냐면 피가 발려진 이 옷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그 수양이 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짓게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다. 어느 그 말씀을 읽다가 아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게 줬구나. 요제를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흔들고 그 짐승을 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요 이제 제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왜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냐면요 저는 제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몸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 저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아,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다 해놨구나. 제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니까 죄만 사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걸 다 해놨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걸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절대 잘못될 수 없구나. 어릴 때 선생님이 보물찾기를 할 때 엉뚱하게 찾고 있으면 거기 찾지 마라 하시더라고. 여기다 숨겨놨다. 여기서 찾아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면서 어디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찾냐면 자기의 벌거벗은 몸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모든 믿음과 구원과 지혜를 예수 안에 넣어놨다 그래요. 없는 데서 찾으면 안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안에 이미 되어져 있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약속 안에 있는 저를 보지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려워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다가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예, 저는 원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안 되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품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리스도가 하는 믿음 다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걸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믿음 없고 형편없는 거 문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지체도 있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게 다 나하고 하나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 죄를 씻어주는 일만 하고 양심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섬기도록 다 해놓은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살고 내가 교회 안에 너를 섬기도록 해놨다고 말씀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의 피는 죄만 씻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 들면서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유임제로 섬기는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또한 온전하게 해주신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수양의 전체 안에 우리 한 부분을 맡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수양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